안녕하십니까. 건강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이고 암 예방을 비롯해서 건강을 위한 실천으로 빠짐없이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금연입니다. 그런데 흡연자들 중에는 10년, 20년, 30년 흡연한 시간이 길게 이어지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라도 끊으면 암 예방이 되는 걸까? 이미 늦었나? 이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흡연과 암 발생 위험, 금연과 암 예방의 효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강조되는 근육의 중요성, 근력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혜은이의 진짜 진짜 좋아해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담배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암의 위험에서 늘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죠. 나이가 들수록 암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흡연자들의 암 발생 위험은 어떨까? 담배를 피우기도 했지만 금연을 하면 조금 달라질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관련해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암관리학과 오진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금연과 관련해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일단 결과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게 나왔어요. 10년 이상의 금연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금연하면 암 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연구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호트 연구라는 걸로 진행됐습니다. 코호트 연구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연구 방법에서 사용되는 사례 연구, 대조 연구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저희 연구에서는 코호트 연구라는 설계를 사용했는데요. 네. 코호트 연구란 여러 가지 연구 설계 방법의 하나입니다. 코호트라는 것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데요. 이 집단에서 흡연하는 그룹과 흡연하지 않는 그룹을 나누어서 장기간 추적 관찰해서 어느 그룹에서 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랜 동안 기간 동안 이제 추적 관찰하려면 예.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10년, 20년 정도 추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연구 설계 방법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환자 대조군 연구나 이제 사례 연구 같은 다른 설계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 그룹과 건강한 그룹을 나누어서 이 사람들의 흡연자 비율을 측정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런 이제 환자 대조군 연구는 사실 코호트 연구에 비해서는 좀 더 손쉽게 설계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호트 연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만 환자 대조군 연구와 같은 다른 유형의 연구를 설계하게 됩니다.
네, 긴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군요. 예, 그럼 이 코호트 연구로 진행하신 이유도 있겠죠?
아, 물론이죠. 네, 코호트 연구는 다른 연구 설계 방법에 비해서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한 집단에서 관찰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노출에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질병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어서 그 요인과 질병 사이에서 원인과 결과의 어떤 시간적 선후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환자 대조군 연구나 이런 사례 연구, 이런 연구 설계 방법에서는 그 시간적 선후 관계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코호트 연구가 큰 장점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예,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흡연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연구를 진행하신 의미 또 배경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흡연이 몸에 해롭다, 뭐 발암물질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널리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해롭다 뭐 다 아는 얘기고요. 그거보다는 금연을 했을 때 이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강조하는 연구가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담배를 끊고 얼마나 지나야지 그 위험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네. 저 연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코호트 연구 300만 명을 대상으로 했다면서요?
네. 상당히 좀 사이즈가 큰 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매 2년마다 그러니까 짝수년생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에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받고 계실 텐데요. 2002년, 2003년 벌써 한 20년 훨씬 이전이죠.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건강검진을 받다 보신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최근까지 평균 13년, 그 다음에 가장 길게는 18년까지 이분들에서 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구를 진행하신 걸 보니까 흡연 상태를 구분하셨더라고요.
네네. 흡연 상태는, 본인이 나는 담배를 피우고 있다. 또는 뭐 피우지 않는다. 아니면 나는 예전에 피웠으나 끊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예.
검진을 받을 때 담배를 피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을 때마다 매번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은 비흡연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비흡연자. 완전 금연자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완전 금연자라는 것은
예.
검진 초기에는 나는 흡연자다라고 밝혔었는데 그 다음번 이후 검진에서 아주 일관되게 나는 담배를 끊은 사람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응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네. 일시적 금연자 또 재흡연자도 구분하셨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사실 금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금연을 이렇게 한 방에 끊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담배를 피우다가 또 잠시 끊었다가 또 다시 피우게 됐다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거를 2년마다 검진을 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이제 다시 여쭤봐서 나는 금연을 했었다. 또 다시 담배를 피웠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런 분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흡연 상태가 흡연 중인 것과 금연 상태를 오고 가는 사람들을 일시적 금연자라고 저희가 구분을 했고요.
예.
재흡연자는 금연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나는 흡연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예, 끊었다가 다시 꾸준히 피시는 분들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속 흡연자도 있던데요. 관찰하는 동안 한 번도 담배를 끊은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검진을 할 때마다 매번 나는 흡연자다라고 응답을 한 경우라서 그동안 저희가 추적 관찰을 뭐 길게는 18년까지 했었는데
예.
그동안에 담배를 끊는 적이 없는 분들이죠.
예. 18년 동안 꾸준히 담배를 태우신 분들이고요.
네네.
2002년, 2003년 당시의 흡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19년까지 추적 관찰을 하신 건데요. 이 기간이 주는 의미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담배를 사실 하루 이틀 피운다고 갑자기 암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담배 해로움이라는 거는 그 장기간 효과가 누적이 되어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질병의 위험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금연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이제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리느냐,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를 이제 흡연자들이 참 궁금해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저희가 했다는 데에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건강검진 당시를 기준으로 이제 2019년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흡연 상태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주기로 이렇게 검진을 받을 때마다 그분들의 흡연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제 궁금한 게 흡연자들이 금연 중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흡연을 계속했다면 흔히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하는데 흡연 여부를 검사하면 나옵니까?
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까? 예. 네네.
흡연 상태는 이제 숨을 불어서 그 숨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검사를 흔히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뭐 음주운전
검사하듯이
검사할 때,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검사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피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검사들은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검사를 사용한 거는 아니고요. 설문을 통해서 이제 검진 오셨을 때 담배를 피우느냐 이런 거를 여쭤봐서 스스로 응답한 그 내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물론 흡연자 중 일부가 검진 받을 때 여쭤보면 뭐 나는 담배 안 피운다 또는 끊었다라고 거짓으로 답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또는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도 검진일이 다가오면 잠깐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흡연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관되게 답을 한다면 이제 그 응답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대상이 300만 명이라는 상당히 큰 사이즈여가지고 일부의 거짓 응답이 섞여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전체에 큰 오류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조사 대상들을 이렇게 5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금연 기간도 중요한가 봐요. 12년 금연한 사람, 또 15년 금연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연구했을 때 연구 결과가 보여준 것이 이제 모든 암에 있어서 그러니까 암종을 따지지 않고 전체 암을 봤을 때 담배를 끊고 한 7년까지는 암 발생 위험이 다소 올라갑니다.
예.
그러다가 7년이 지나면 암 발생 위험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지나면 계속 피운 사람에 비해서 암 발생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폐암을 보면 그 효과가 조금 더 빨리 나타나서 5년이 지나면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한 12년 정도 지나면 폐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12년과 15년, 이게 3년 차이인데 특히 이제 폐암의 위험은 금연 12년의 절반, 15년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이가 클 수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흡연이 이제 폐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는데요.
네.
특히 폐암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의 차이는 사실 뭐 좀 되게 크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암이 폐암만은 아니죠?
네. 사실 흡연은 이제 뭐 흔히 담배 피우면 뭐 폐암만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흡연은 폐암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여러 암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담배를 피워서 그 해로운 물질들이 일단 폐를 통해서 흡수가 되지만 그게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한국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들, 간암, 비암, 대장암 이런 다른 암들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사실 연구 결과는 폐암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형태가 나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예, 그중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암에 비해서 폐암은 금연이 주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 거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폐암이 흡연에 가장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예, 금연 기간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니고 금연 시기도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담배를 언제 끊었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50세 이후에 좀 다소 늦게 끊어도 폐암 발생 위험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50세 이전에 좀 젊을 때 끊으면 그 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적 젊을 때 금연을 하는 게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되도록 젊을 때 금연하면 그 금연으로 오는 이득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끔씩 한두 개 정도, 뭐 하루에 한두 개비 정도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이제 간헐적 흡연자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사실 덜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흡연자라 함은 한두 개비 피운 거로는 치지 않고요. 평생 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두 개비 피워본 것은 흡연으로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개비씩만 피워도 사실 석 달 정도만 피우면 흡연자가 되는 셈인데요. 담배가 무서운 것은 그 중독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비만 피운다 해도 결국에는 흡연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 뭐 독약을 적게 먹는다고 해서 독약이 안 해로운 건 아닌 거죠.
예. 전자담배는 어떻습니까? 암 발생 위험이 똑같을까요?
아, 요즘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전자담배의 그 암 발생 위험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많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담배가 한국 시장에 들어온 지가 한 10년가량 되었는데요. 그 효과가 누적이 돼서 암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돼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담배는 좀 덜 해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많은 분들이 사실 전자담배만 피우시는 게 아니고 여러 형태의 담배를 함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뭐 기존의 그런 관련 일반적인 담배도 태우시고요. 또 이제 문제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 전자담배를 쉽게 접하게 되는데 전자담배로 일단 흡연의 세계에 입문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일반 담배까지 피우게 되는 그런 유입 경로가 되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쉽게 흡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자,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늦은 나이에 금연을 결심하고 실천해도 금연 자체로 암 발생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담배를 끊으면 확실히 암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 이것이고요.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연을 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늦지 않았다. 예. 연구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흡연 상태에 대한 확인을 하신 건데요.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예.
담배를 끊고 한 5년 이내에는 암 발생 위험이 오히려 계속 피우는 사람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예.
저희는 이것이 아파서 끊는 경우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예.
예, 실제 금연율은 나이가 올라가면서 증가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젊어서는 담배를 피우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이 아파지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 담배를 피우기 어려워서 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암을 예방하고 싶다면 되도록 빨리 몸에 문제가 나타나기 이전에 담배를 끊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담배를 끊어서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는 오히려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담배 뭐 1급 발암 물질이고 뭐 중독성 강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청소년 흡연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주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아시지만 담배는 중독성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일단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네.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접근성이 워낙에 좋아서 굉장히 네. 많이 쉽게 피우게 되는데요.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닌 만큼 이런 거에 이제 손을 대지 않고 혹시 호기심에 손을 댔다 하더라도 빨리 벗어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금연하는 나이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네. 있었고요.
그렇죠.
혹시 계속 이어지는 후속 연구 계획도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술과 담배를 함께 즐기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예.
이 둘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연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술도 암의 원인이 되는데 담배보다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술을 즐기고 계시고 담배보다는 좀 덜 해롭지 않나 이런 인식도 있어서요.
예.
이런 주제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술과 담배의 상호작용. 예. 술자리에서 담배를 태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후속 연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암관리학과의 오진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아들의 금연 들으시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슬슬 근력에 신경이 쓰이고 관심을 갖게 되죠. 어떤 운동이 좋을지 현재 나의 근육 상태를 궁금해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근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농담 아닌 농담도 가볍게만은 들리진 않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하죠.
네.
젊었을 때 갖고 있던 탄탄한 근육 다 어디 갔나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소리가 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네, 느껴진다는 거겠죠.
네.
예. 이 나이가 들수록이라는 말은 딱히 노년기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비교적 젊은 중년에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걱정하는 사실이 진실에 가깝긴 합니다. 무슨
예.
뜻이냐면 근육의 양 자체가 연령대별로 보면은 한 25에서 30세 정도의 최고에 달했다가 이미 40살 정도부터는 눈에 띄게 줄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략 10년에 한 8%씩 감소하다가 70세 이후는 훨씬 빨리 2배 정도 속도를 감소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80세가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감소하기는 합니다. 이게 소리가 들릴란가요? 그러면 감소하는 게?
예. 40세 이후부터는 이 근력이 빠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체지방은 늘고 근육은 줄고 이 젊을 때와 비교할 때 나이가 들면서 변해가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노화 자체가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재생되는 근육보다 손상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근육량이 줄게 되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동반된 만성질환들이 나이가 드시면 많이 생기잖아요. 뭐 당뇨라든지 뭐 간경변이라든지 뭐 심장, 폐 이런데 만성질환 자체가 또 근감소증을 더 진행시키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운이 없거나 걷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안 움직이게 되죠. 신체활동이 부족하면 또 근육이 줄어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먹는 양이 줄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젊을 때와 비교해서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들은 아무튼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이 근육이 많고 적다는 거, 그 신체 측정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눈으로 대충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스스로 느끼시는 거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신가? 예. 전형적인 거는 이제 팔다리, 뭐 엉덩이, 넓적다리 이런 데가 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넓적다리나 이런 데가 가늘어지고 예. 그런 게 이제 눈에 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세도 좀 꾸부정해지고 무릎도 살짝 꺾이면서 걸음걸이가 좀 바뀌는 거 이런 게 노화가 시작되는 대표적인 신체 변화이고요. 특히나 근육 중에도 안쪽의 근육 퇴화가 심하니까 하지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관절 지탱을 못하니까 이 다리가 약간 O자로 휘는 듯한 모양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근감소증을 좀 우리가 짐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직접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죠.
근감소증, 근육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근력이 떨어지니까 걷는 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 하지가 좀 기운이 없고 무력감이 오거나 그다음에 몸 전체가 피곤하다라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걸음이 느려지고요. 그 걸음이 느려지면서 걷기가 힘들어지니까 넘어지기도 잘하고 또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쉽게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근감소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늘어나는 건 보이긴 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근육이 무조건 많다고만 해서 좋은 건지 근육도 적당히 있어야지 좋은 건지 어떻습니까?
글쎄 근육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경우는 그 무슨 바디빌더 뭐 이런 예. 경우는 있겠죠. 사실 그 정도까지 근육을 만들면서 지방을 빼기에는 조금 건강을 해칠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좀 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무리하게 만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 필요 없지만은 일상생활을 하는 분이 내 경우라면은 사실은 굉장히 애써 만들어도 근육이란 게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분의 경우는 열심히 만드시라. 그러나 보디빌딩을 하는 분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는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되 내가 네. 보디빌더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근육이 줄어드는 상태, 저근육 상태라고 하던데요. 건강상의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육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운동성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거 말고도 물리적으로 이 근육이 붙어있기 때문에 뼈를 유지해서 체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그다음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많이 해서 근육에서 기초 대사량의 상당 부분을 소모를 하거든요. 그렇게 네 가지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근육이 감소되는 근감소증이 동반됐을 때는 기초 에너지 대사량이 감소하니까 지방 축적이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비만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대사증후군 가능성이 7배가 생기고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3.6배, 당뇨병 3배, 고혈압은 2배까지도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뭐 감염도 잘 걸리고 암하고도 연관이 있고 치매도 잘 걸린다. 그다음에 무슨 골절, 척추 협착증 같은 거 당연히 더 잘 생길 수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삶의 질, 기대 여명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근감소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근육이 사라지면 당뇨병이나 치매, 심혈관, 뇌혈관, 심지어 암까지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골다공증은 뭐 방금 짐작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힘을 빠지면서 예. 뼈까지 같이 약해지니까 골다공증 생기기 쉽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에너지 소모가 불충분해지니까 혈당을 높여서 당뇨병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력이 저하되면은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서 혈청,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뭐 충분히 활용되지 않으면서 복부에 내장지방이 끼기가 더 쉬워지고요. 그 고지혈증, 이상지질 혈증도 생기고 고혈압 위험도가 커지니까 심혈관계 발생도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을 때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무려 76%가 높았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암 환자를 대상으로 또 한 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근감소증이 없는 환자에 비슷한 환자들이 92.5%의 직장암에서 생존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
근감소증이 동반됐을 때는 생존율이 38%니까 세상에 반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암에도 이렇게 저항력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근감소증에 걸리면 암 환자의 사망률이 2배 내지 10배까지 증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육이 있어야 암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네, 노화가 진행되면은 아무래도 재생되는 근육보다는 손상되는 양이 좀 많아지죠.
예.
회복되는 속도가 늦어져서 그래서 전체적인 근육량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열심히 운동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이 예방되는 것도 확실합니다.
네. 아무튼 노력을 통해서 근육이 감소하는 걸 막아야 할 텐데요. 정답은 운동입니까?
맞습니다. 꾸준한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이제 영양 섭취 같이 해주셔야죠.
예.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또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뭐 장비나 기구를 동원하는 방법 외에 일상생활에서 습관처럼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일반적으로는 걷기가 사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걷기, 네.
네. 근데 이제 나 걸어도 도대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는 경우는 아마 운동에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다면은 이 도시 생활을 하실 때 5층 빌딩도 많고 도처에 널린 게 계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도시 생활에서는 그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우리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피하고 계단 오르기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계단을 오른다는 게 꽤 힘든 유산소 운동이면서도 동시에 무산소 운동의 역할도 일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칼로리 소비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30분 기준으로 할 때 천천히 산책할 때는 30분에 63칼로리밖에 못 쓰지만 걷기가 12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고요. 계단 오르기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220칼로리의 소비 효과를 낸다 그러니까 이 계단 오르기 열심히 권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심폐 기능도 좋아집니다.
네. 스포츠센터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예.
그렇죠.
운동을 하러 오셨는데 땀도 많이 흘리시고 하시는데 정작 계단은 이용하지 않으시고 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더라고요. 예. 운동하러 오신 김에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편 근데 내려갈 때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이게 관절의 문제를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요.
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당연히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리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사실은 체중의 3배 정도 하중은 실리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원래 안 좋은 분은 사실은 계단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만약 오르다가 뭐 무릎이 아프거나 이상신호를 느끼면 오르기 때 제가 중단하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려올 경우에는 이 체중의 5배 하중이 무릎에 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으로 계단을 이용할 때는 내려가는 건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고요. 올라가실 때 열심히 올라가시면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운동해서 근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절 건강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건강한 운동법이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건강한 운동법으로 이제 허벅지나 다리 근력 향상에는 뭐 다른 뭐 도구를 안 쓰면서 계단 오르기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웬만한 분은 사실 괜찮거든요. 그런데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려오는 거는 웬만하면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라. 특히나 무릎이나 목뼈가 좋지 않은 분은 더더구나 일단 내려오는 것을 운동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분은 상관이 없고요.
네.
그것만이 아니어도 등산을 자주 하는 분들의 경우 왜 스틱을 사용하는 걸 하산할 때 특히 사용하시면 역시 무릎으로 쏠리는 몸무게를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신의 관절을 해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중년, 노년의 경우는 이렇게 관절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근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지 무턱대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등산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특히 이제 내려오실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관절 다칠 수 있으니까 등산 스틱 이용하시는 네. 것 좋겠습니다. 네. 계단 오르기 비롯해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운동법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좀 뭐 특별히 대단한 기구를 쓰지 않으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런 헬스 트레이너들이 제일 먼저 권하는 거는 스쿼트나 런지 이런 거를 권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둘 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서서히 했을 때는 역시 관절에 별로 무리가 안 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서둘러서 하다 보면 사실 이것도 무릎 망가지거든요.
네.
어쨌건 천천히 동작을 바꾸면서 각각 한 뭐 10회씩 하는 걸 3세트씩 한 번씩 하는 걸 하루에 뭐 오전 오후를 한대거나 이런 운동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아령 뭐 너무 무거운 거 아니어도 됩니다. 아령을 이용해서 팔을 굽혔다 폈다 한다거나 아니면 팔굽혀펴기를 해주는 거 뭐 여성의 경우는 또 여성용 팔굽혀펴기 방법이 있죠.
네.
그러거나 아니면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앉아서 혹은 서서 다리를 쭉 뻗어서 버티기 같은 운동들이 역시 괜찮은 근력 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다. 나 나이 되게 많고 노인의 경우인데
예.
나 어떠지? 그러면은 아주 쉽게 어디 가볍게 잡고 뭐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발 뒤꿈치 들기 들었다 놨다 하는 거를 서서히 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좋은 근력 운동이 되고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의자에 앉았다 서기를 천천히 하는 것 이것도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 중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골라서 근력 강화에 이용하시면 합니다.
네, 나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몸이 썩 좋지 않은데 너무 무리하게 하면 몸을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매일 꾸준히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안 한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때는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30분으로 나누면 사실 일주일에 5일, 거의 매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강도를 높였을 때 20분 내지 30분만 하고 주 3회만 해도 사실 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유산소의 경우이고 근력 운동은 원래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사실은 매일 하는 것보다 하루 걸러큼씩 하는 게 오히려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어서
네.
더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루 하고 하루 쉬고 또 그다음에 네. 해도 괜찮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근력 운동과 함께 단백질 섭취는 함께 다니는 친구라고 하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근육의 재료가 뭐죠?
단백질?
네, 맞습니다.
예.
단백질이죠. 그래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걸 몸에서 재생을 할 때 재료가 없으면 사실은 뭐 누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몸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그 단백질이 부족하면 만들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질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라. 그래야 근육이 유지가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큼 먹어야 되느냐? 양질의 단백질을 젊은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체중 1kg당 0.8g을 먹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노인의 경우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1g 이상 보통 1.2에서 1.5까지도 드시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적어도 단백질을 60g 이상 내지는 거의 70g, 80g 정도까지 드실 필요가 있다. 그 정도는 잡수시라는 거죠.
네. 그럼 운동하면서 함께 섭취하기 좋은 단백질 식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열심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고기만이 아니라 생선, 달걀, 콩과 두부 제품이 일단 식품 중에서는 우리가 선택하기 쉽고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하고 항상 말씀을 나눌 때 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연세가 올라가면은 밥 먹는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세 끼에 매번 적은 양이라도 말씀드린 육류, 생선, 달걀, 콩두부 제품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조금씩이라도 세 끼니 다 드시면 그래도 부족하진 않을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매 끼마다 조금씩 드셨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거는 먹는 거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네.
생기를 다 요것 중에 한 가지 먹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은 아니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예, 근육이 줄고 있는 위험 신호랄까요? 유난히 심하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의심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딱 집어서 그냥 세 가지 얘기해라. 그러면은 굉장히 심한 피로감, 근력 저하, 그다음에 하지의 무력감.
예.
요거 정도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니까 사실 건강상 위험도 생기고 사망률이 증가하니까 골다공증도 생기고 낙상도 생기고 골절도 쉽게 생기고 기초대사량 감소하고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갖고 있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악화도 쉽게 되고 그러나 그냥 증상만 꼽으면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는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래 앉아있는 것도 근력에는 좋지 않겠죠?
당연하지요.
예.
앉아 계셔서 힘 다 풀고 있으면 물론 하지 근육도 사용하지 않지만 사실은 상체도 코어를 안 잡으면서 점차로 제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역시 근감소증에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일을 하는 분도 사이사이에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왔다 갔다 걷기도 하고 일정 시간마다 꼭 움직이시는 것 필요합니다.
네, 근력에도 좋지 않고 또 허리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주 움직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근력을 키우는 것은 뭐 근력 자체도 좋지만은 다이어트라든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다른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제대로 일을 해야지 뼈가 딱 제자리에 잡혀서 그것도 자극을 받으면서 튼튼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골다공증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이 기초 에너지 대사량의 40% 이상을 쓰기 때문에 근육이 적어지면 그 요요 현상의 결과가 바로 근육 없어진 다음에 지방이 껴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분은 당연히 근육을 유지하고 근육을 만들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된다. 무조건 체중계 숫자 줄어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실 겁니다. 근육 잘 만들어가면서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예, 몸의 균형감이나 또 나이 들면서 굳어지는 그런 유연성도 더 키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육이 있어야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나 뭐 노인들 넘어지는 거 예방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 균형 감각은 정말 중요하고요. 근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늘리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한 발로 서서 좀 버티는 것, 그다음에 뭐 일자로 걷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균형 감각이 늘어나니까 이런 방식 좀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유연성의 경우는 특히나 스트레칭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근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